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등장과 퇴장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주목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각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만 주님은 주목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바르지 못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하는 그 바른 길을 누구보다도 잘 걸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과 진리의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이 사울의 그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한 20번이 넘게 살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사울이 한번 잠깐 등장했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놓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사울은 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스데반 죽인 사람들 그 옷이나 맞고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그것을 동조했던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 2절 보면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랬다.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다 말다 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무엇이죠? 숨 쉬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 기자 누가는 그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 이 등등하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숨 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till brea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주 예수의 제자들을 죽일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생한 표현입니까? 숨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 안 쉬면 죽죠? 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호흡이고 나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철저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은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체포영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들어가면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그 공의 무서운 권위자들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갔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할 줄 아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흡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모든 전염병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떼어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이라고 그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믿음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그 도라는 내용이 나오죠. 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의 그 믿는 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는 그 믿음의 도의 내용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를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는데 이 사울과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도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다른 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그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 떨어진 그곳까지 그가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자청하면서 공문을 가져다가 그가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길 가운데에서, 3절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길 가운데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만난, 그 인생만 아니라 그 이후로 세워진 2000년간 세워진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관이 되는, 우리에게도 깊이 연류가 되는 그의 놀라운 그 일을 그 길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홀연히, 홀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때 갑작스럽게 그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 말고 두 번이나 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때마다 이 빛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2장을 보면은 큰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26장에 가게 되면은 그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언제 어느 시각에 이 빛을 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정오쯤 되어서 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오는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밝은 그 햇빛 앞에 어떤 어줍지 않은 그런 빛을 비쳤다면은 그것은 티도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밝은 빛인지 그 밝은 태양의 빛조차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그 빛을 덮을 수 있는 도무지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밝고 찬란한 그 큰 빛이 갑자기 홀연히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울을 둘러 비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 감격스러운 이 빛이 비추는 이 순간, 갑작스럽게 만난 이 빛.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빛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그가 땅에 엎드러져 그랬어요. 엎드러져. 이 엎드러졌다는 이 말은 그가 가다가 가는 길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한번 뜻을 세우면 절대 멈추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 그를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 도무지 내 힘 가지고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고 파멸이고 멸망이고 심판으로, 그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 예수의 빛이 그를 강하게 둘러 비출 때 그가 그 빛 앞에서 그 길을 멈추게 되고 그 빛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멈춰 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죄를 버리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 생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의 힘으로서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는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가려고 했던 다메섹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8절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성에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인생. 왜 우리를 예배로 다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빛을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사물, 다른 어떤 세상의 그 영광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엎드려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을 빛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에 눌려있고 매여있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이 빛을 우리가 전달해야지만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의 그 사명이에요. 이 빛을 전해야지 그들이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경험하고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울리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나왔습니까? 4절 보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두 번 부르는 불꽃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아주 중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가 아주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그를 깨워주실 때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딱 두 명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시모나 시모나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번 외에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 그리고 긴박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말하는 주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오로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그 하나님. 그가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마치 예후가 그 이세벨과 그 아합의 70 왕자를 죽이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독교인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충성하는 그런 신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었고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나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이 말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경지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교회는 그저 멸해야 하고 죽여야 하고 옥에 가둬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박멸해야 하는 그런 교회인 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신 하나님.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큰 빛을 받았고 얼마나 자신이 깨뜨려졌으면 자신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신학의 체계들, 모든 그 율법의 질서들, 모든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목적과 방향과 길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없어져야 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이 생명의 교회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담하고 찬성 투표를 붙이고 그리고 그 남녀를 잡아다가 그렇게 자비 없이 옥에 가뒀던 그것이 하나님을 찌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것.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잘 하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은 없다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가 잘 하는 줄 아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 잘 나오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임. 오늘도 새벽에 라오디게아 그 문제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볼 수가 없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용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었죠.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행위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이 벌써 부유해진 것이에요. 부유하다는 건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다 가졌다.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요. 그 마음에서 깊은 그 기도, 정말 내 영혼에서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존재와 나의 모든 생명과 호흡이 바로 주님 되심.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그렇게 연약하고 거미줄같이 희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내 부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임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헐거벗은 정말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인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인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들인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그 소리는 들었으나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뭔가 지금 어떤 비범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까? 이 빛을 받으니까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전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마치 스데반이 그 설교 말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자기의 상태를 잘 알지 못했던 이 사울이 빛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번뜩 든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참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5절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신비로운 질문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그러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여. 난 주님을 압니다. 주여. 그런데 빛을 받으니까 주님을 몰라요. 누구시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율법에 철저한 유대 사람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에서 그 가말리엘 그 문하생이고 그 밑에서 수학한 율법교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주여 누구시니까? 빛을 받아보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더 충격적인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 나의 생명같이 여겼던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했던 예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게 되는 것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런데 내 앞에서 똑똑히 빛을 비춰주시고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자기가 잡아다가 죽인 이 스데반, 참 들을 가치도 없는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율법과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매도하는 듯, 그리고 그 나사렛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 도를 전파하는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틀렸고 그 스데반이 옳았구나. 내가 결박했던 그 사람들, 그 남녀들이 옳았고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비밀을 풀어줬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아!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야 이 사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힘이 일어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죽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들의 열린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 영광의 빛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서신을 보면은 이 교회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연합한 한 몸인지를 어느 성경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와 예수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하나인 것을 그가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겠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그가 떨며 그가 놀라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두려워. 그렇게 하나님을 그가 박해를 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일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가 두렵고 그리고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그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간 것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긍휼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그렇게 자청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을 보고 난 후에는 그가 주님께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줄 자를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그는 그 사람 만나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갔던 인생인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럼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서라, 멈춰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길도 찾을 수 없어서 떠듬떠듬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이제는 큰 빛을 보고 나의 의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나의 의의, 나의 영광을 성취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이 다메섹 땅에서 주의 말씀의 빛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는 놀라운 그 회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울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 홀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으로만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정말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을 박해했던 이 사울을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비방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을 거슬러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비방자요, 회방자요, 우리는 폭행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을 봐야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길, 내 계획의 길, 내 그런 꿈의 실현의 길에서 멈춰서서 주님께로 참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참 주님께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일입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밤낮 하루 12번 넘어지는 우리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정상처럼 되어진 이 시대,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이 시대,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그러면서도 나는 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좋은 이때,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홀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찌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모독하면서 주의 은혜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제가 요사이 참 잠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운전면허를 갱신하라고 나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분주해서 그 날짜를 거의 이제 임박했어요.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거 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에는 그렇게 물러터진 내가 이 세상의 규칙,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험과 경계와 소리들, 거기에는 민감한 사람, 정말 내 살이 떨리고 내 땀이 나고 몸이 긴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런 그 경계석과 같은 이 생명의 말씀 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전율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고 법으로 제재를 하고 벌금을 내고 어떤 규제가 들어오고 이거는 불법이다 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그 법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물러터진 마음으로 받게 되는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지키고 있다 생각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서도 그 실체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 가운데 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여러분, 그 빛을 받으면 나의 생각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이 옛 자아와 옛적 그 습성들과 옛적 그 어둠의 일들과 예전 모든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들이 다 멸하여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빛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트럭에 길을 가다가 충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충돌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사상을 붙잡고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애를 쓰며 어떻게 나의 그 생각과 나의 철학을 그렇게 고수하고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면 우리는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만 보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큰 빛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떤 세상의 그 두려운 일들과 세상의 그 모든 근심거리와 그런 영광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만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